신명기 29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퍅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에 불러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23절까지 보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며 복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혹은 단체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개인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10절부터 다시 보시면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 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해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짓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 때는 그것이 물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례를 받았노라 율법을 지키노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기만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개인 개인의 총집합을 말하는 것이지 민족적 국가적 구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너희가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할 때도 보면 그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퍅케 하리라 하는 이 개인의 이제 그 설명이 개인의 그 배도 또 개인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등을 돌리는 그 불신앙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앙 단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슨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해서 복 받고 어떻게 잘못해서 전체로 벌을 받느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복 받는 나라. 하나님이 구별한 나라라는 그 지위와 복이 어디서 깨지느냐? 이스라엘이라고 일컫는 그 이름이 가능하게끔 하는 구성원 개인 개인이 자기 일을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신앙의 공동체가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개인 하나로 이 전체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어떤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단체에 소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다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 그런다고요. 그 오늘날 교회라는 명칭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라 그러면 물론 보이는 측면에서는 이런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교회라는 개념을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의미를 보이는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나라 말로는 어감이 좀 나쁘지만 개신교는 예배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예배당이라 그러지 교회라는 말은 이 조직체에다가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런 말 안 써요. 성전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부는 장소에 불과하지 이걸 성전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의 총칭,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교회라는 조직체 안에 회원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전체는 어떤 의미에서 그 개인이 자기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체 평가가 올라도 가고 그 개인들이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체 평가가 낮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마저도 얘네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들은 내 교회가 아니라 라고 외면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얼굴들 하고 계세요? 왜 설교만 들으면 이렇게 뇌를 안 써요? 조선족 사람들 얘기대로 골을 왜 안 갖고 오세요? 뇌라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골 때려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정이라는 거는 어떤 게 좋은 가정이에요? 부부가 다 자기 몫을 제대로 하면 그게 좋은 가정이지. 좋은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가입하면 좋은 부부가 되는 그런 가정은 없죠. 좋은 부부라는 것도 없죠. 좋은 부부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유명론과 실제론 이런 이제 그 싸움이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쉽게 합시다. 부부라는 것은 개인이 서로 만들어서 좋은 부부를 만드는 것이죠. 좋은 부부가 있고 거기에 본인이 가입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좋은 부부가 되는 건 아니죠. 좋은 교회도 그렇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그렇다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하여튼 조금 더 살펴보고요. 왜 해야 되느냐를 합시다.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은 축대를 쌓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규격화된 벽돌, 뭐 규격화된 무슨 타일 같은 게 있어서 아무 벽돌이나 아무 타일이나 갖다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차곡차곡 쌓을 수 있습니다만 자연석을 가지고 축대를 쌓을 때 우리 옛날식으로 축대를 쌓으면 오늘날도 그런 축대를 쌓는 적이 있죠. 정확히 규격화되지 않은 축대 이렇게 마른 목걸로 된 돌들을 갖다 이렇게 축대를 쌓으면 기왕의 자리를 잡은 돌들도 그 다음 돌을 놓을 때 서로 잘 안 맞으면 새로 놓는 돌만 다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놓아진 돌도 이렇게 좀 손을 봐서 서로 맞추죠. 아주 규격화되진 않았지만 자연적인 모습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맞추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갈 때 비슷하게 손을 봐야 되죠. 근데 나중에 온 돌만 꼭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있었던 돌이 손을 봐야 되고 옆에 돌과도 맞춰야 되고 위에 돌과도 맞춰야 되고 아래 돌과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떤 식의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를 놓고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놓으면 교우들은 끊임없이 좋은 교회를 소망해요. 근데 그때 말하는 좋은 교회는 자기는 개뿔도 속 안 썩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가 원하는 거 교회가 다 해주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 그래요. 이 날도둑 놈들이. 그런 교회는 없죠. 그러니까 좋은 부부란 뭐냐 할 때 남편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은 가만히 있고 부인이 가려운 데 다 긁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식단 다 만들어주고 지가 여행 가고 싶을 땐 여행 경비 주고 디비저 차고 싶을 땐 이불 덮어주고 이게 좋은 부부. 그건 부부라 그러면 안 되죠. 좋은 아내라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부란 둘이 맞춰가야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란 서로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 자기 책임과 자기 몫을 해야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 비평적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비평을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환부를 도려내야 되고 어떤 거를 시정해야 되는 잘못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는 나태해도 게을러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자꾸 말을 해요. 자기를 중심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자기 몫이 없는 교회, 자기 책임과 짐이 없는 교회, 그런 건 좋은 교회가 이미 아니라고요. 좋은 교회라, 그런 좋은 교회라는 것은 구성원 각자가 자기 짐을 지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서로 양보하고 돌아보고 배려하고 하는 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자기가 맡은 역할이 없고 자기가 맡은 짐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말하는 축대 쌓기라고요. 같은 에베소서 4장 1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의 통일성, 한 목표를 갖고 있고 한 원리, 한 자세, 같은 은혜, 같은 사랑, 동등한 지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책임과 그 책임을 수행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 자기 몫이 있어요. 책임으로나 영광으로나. 그래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각자가 맡은 다양한 일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세우듯이 교회가 갖는 부요함, 풍성함, 다양함,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만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다 같이 무슨 뭐 기도만 해라, 전도만 해라, 그 열심, 그 능력, 이런 기능적인 것만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덜 좋은 교회예요. 제가 나이 먹었죠. 옛날에 나쁜 교회라 그랬는데 이제 덜 좋은 교회예요. 열심 있는 교회죠.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이 훌륭하다 그럴 때는 재주가 많아서 훌륭한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해력과 그 물론 어떤 상식과 교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식으로 얘기하면 영국 사람들의 최고의 칭찬은 저 사람은 신사라 하는 것인데 신사라는 그 평가를 받는 기준이 뭐냐 하면 어떤 분야에 관한 얘기라도 30분 정도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식을 가진 자예요. 그건 박학다식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재주가 많다. 우리 식으로 해서 뭐 팔방미인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해와 안목이 넓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 치우쳐 있지 않고 균형이 잡혔다는 뜻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균형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균형이에요. 어떤 균형? 부요함과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균형이에요. 기울어져 있거나 쏠려 있으면 그러면 그 다양한 것과 부요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죠. 좋은 교회는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능력이 있고 치열하고 열심히 있고 열심 앞에 치열해서 했는데 하여튼 감격이 있고 이런 것들이 꼭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신앙이라 그것보다 더 폭넓은 거예요. 훨씬 더 부유한 것이라고요. 그런 모든 것이 발휘되고 그런 모든 것이 발휘되어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 그러기에 내가 내 몫이 있는 교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사를 나와 교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또는 거룩과 완성을 위하여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남포교회. 과연 그게 우리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은 열심과 감격과 능력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빛을 보는 사람들은 이쪽 방면 사람들 뿐입니다. 유용한 사람들, 일에 있어서 유용한 사람들이지 인격적 또는 성품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영광과 또는 거룩과 어떤 온전함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한국교회는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그 몫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에서는 별 빛이 안 납니다. 이게 좀 그 온유한 사람들 또 따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교회는 아직 좀 힘을 못 쓰고 있죠. 신속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치열해서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는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론 대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뭐가 좋은 교회냐 라고 얘기할 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자기 몫이 있는 교회, 자기 책임이 있는 교회, 그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신앙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에 가입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 여기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잘못한 데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실 것인가. 예를 들면 20절 신명기 29장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이웃 나라가 와서 그들을 그 공격하고 유행병이 나고 하는 중에 23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않냐미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소돔 고모라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떤 그 참혹한 그 벌을 받게 되느냐라는 것으로 소돔 고모라를 물론 인용한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자들이라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했으나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소돔고모라를 멸하기 위하여 이제 실상을 알아보러 가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악인을 멸하느라고 의인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는 데서 의인 50이 있으면 안 하겠다.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의인 10명이 됐죠. 근데 그 의인 10명은 우리 성경학자들의 그 공통된 의견으로는 그게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소돔고모라에 여기 하나 저기 뭐 송파에 하나 살고 뭐 강남에 하나 살고 성북동에 살고 하는 식으로 10명이 아니라 한 가족일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10명이 옛날에는 대가족제도였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뭐 최소한 뭐 애들 그때 뭐 한 타스씩 날 때니까 한 여섯 그래서 10명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가족이 아닐 거예요. 그 10명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따져서 10명 해도 한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가족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랬을 때만 나타난 어떤 일들 그게 뭐죠? 우리 부부됨에서 배운 거죠. 에베소서 5장 이런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겁니다. 저 이거 참 좋아하죠, 그죠? 제가 남자라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자들이 가끔 불평을 하는데 여자들을 괄세하자거나 남자 우월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무엇 뒤에 나오는 얘기냐면 그 앞에 있는 5장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복종의 원리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그러면 제1차적으로 부부다 이겁니다. 이게 뭐에 관한 첫 번째 명령이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것과 술 취한 것과의 대표적인 차이가 뭐예요? 술 취하면 방자해지죠. 술 취하면 언제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내가예요. 어? 내가 그때 그 밥상 어플레다 내가 때 참았어. 어? 이게 술 먹고 전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이 보고를 제가 받긴 했어요. 평소에 말이 없으신 남편인데 술만 먹으면 너 예수 믿어? 응? 너 남포교회 나와. 야 내가 두 번 나오라 하면 내가 개아들이다. 딱 한 번만 나와봐 이런데 전도도 참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예수를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진심이 나왔죠. 근데 사람들은 진심이 나오면 다 뭐가 나오냐면 그동안 위장하고 있었지만 다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너들 응? 내가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지만 차이가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겸손해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받들고는 예수 믿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분과 실력에선 그 모자라갖고 할 수 없이 굴복하는 사람 외에는 자발적으로 실력을 가지고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부부됨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거죠.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어디가 더 상대방을 더 대접하는 걸까요? 이런 것도 뭐 고민해야 돼요. 아내 복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 복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밤낮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밤낮 우리 목사님은 이상해. 우리 목사님 아주 남성 우월론제. 그러니까 생각해보죠.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어느 게 짐이 더 크고 어느 게 더 대접하는 거냐고요. 사랑하는 게 대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게 더 힘들고요. 복종이야 까짓 거 뭐 그까지 눈에 볼 때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못해요. 사랑은 혼자서도 끙끙 앓는 게 사랑이라고요. 안 해보셔서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의인 10명이라는 건 결국 한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권위가 뭐며? 참다운 복종이 뭐며?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항복하는 가 감사의 항복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희생이 무엇인지를 인간의 가치와 참된 인간의 아름다움을 유일하게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참 피조물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려고 하는 복의 참다운 모습, 그 영광, 그 거룩함을 유일하게 나타내는 게 이런 데서 오는 뿐이죠. 교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전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건 이런 무슨 조직이나 무슨 규칙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사는 참다운 책임과, 그래서 받는 복으로 말미암는 참다운 인생과 인간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만 이 나라는 존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버려야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죠.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과 같은 거죠. 황폐케 되리라. 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거룩과 진리와 영생을 전달하고 그걸 받아서 꽃 피우지 않으면 그대로 황무해지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죠. 이미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 끊임없이 이런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늘 관심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 주실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나 그래서 받는 것이 무엇인지나 둘 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은 짐도 아니고 일도 아니에요. 그것은 식물들에게 비가 오는 것 같고 해가 나는 것 같아요. 해가 났는데 식물이 햇님 햇님 나 당신 쳐다보면 뭐 해줄래요? 이런 건 멀대들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존재하며 아름다움이 있으며 내용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책임이며 조건이며 동시에 이미 보상이라고요. 복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나타난 보상이 뭐죠? 하나님을 믿어서 받은 복이 뭐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진 복이 뭔가를 보세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요. 세상이 무섭질 않아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런 것 말고, 이거 이미 이런 게 받고 있는 이런 건 모르고 뭐 주실래요? 라는 거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에게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할 만큼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만든 신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부른 신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다 지금 신명기에서 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따르고 너희가 만든 우상에게로 가면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디로 가요? 우상에게로 가요. 결국 우상은 누구죠? 자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우리의 복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과 현실의 모든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복입니다. 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가서 딴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진리를 받는 자들이 갖는 참다운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복 주시고 가까이 하는 백성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펼치십시오.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가정을 만들며 좋은 나라가 생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 꼴이 됐냐고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 이렇게 됐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감사하는 법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기대해도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근거로 하여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과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책임 있는 신자와 그 국민으로서 존재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과 이 나라의 복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자랑이고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복이 얼마나 많은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주 앞에 순종하며 또 그 짐을 지며 그 복된 신자의 길을 걸어서 자신과 가정과 이 시대와 나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게 하는 복된 책임을 감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